집중 분석, 최근 북한 정세 분석, 북한의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엄 가디언 첫날인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 주요 인사들의 탈북과 망명으로 북한에서 심각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실전 같은 훈련을 강조했는데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북한 체제가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 가능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북한 관련 발언 의미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사회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최근에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태용호 주영 부대사 등이 망명한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엘리트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주민뿐만 아니라 엘리트층까지 떨어져 나가는 특히 매우 토대가 좋은 그러한 엘리트들이 망명하는 그런 사태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민과 엘리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촉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포 정치를 통해서 주민들을 억압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정권이 아니고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그러한 정책일 뿐이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고한 그런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북한 내부 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김정은 정권과 간부 그리고 주민을 분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의미를 두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정권과 주민의 분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도 아무리 해도 당시 김정일 정권이 말을 듣지 않고 핵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정권을 상대로 한 정책보다는 주민을 상대로 한 정책을 펴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북 전략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네. 민생 우선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북한 주민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과 엘리트를 분리하고 또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얘기하면 역통일 전선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는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오직 김정은 뿐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북한 엘리트들에게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전함으로써 엘리트들이 김정은 정권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전이다. 대북 심리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와 주민 뒤에는 네.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항하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통일 후에 북한 고위층이나 간부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북한 엘리트층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북한 엘리트층 내에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동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동조자가 없고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을 했을 때 그러한 저항이 헛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네. 그러한 의로운 죽음이라든가 또 북한 내에서 김정은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남한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북한은 지금 그 사상교육을 통해서 남한에 의해서 흡수통일이 되면은 모두 죽거나 노예가 된다.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동독 주민, 특히 동독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숙청을 당하고 이들이 쫓겨났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북한 엘리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혹시 남한에 의해서 흡수통일되면은 자기들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네, 또 특히 이번에 있었던 태영호 공사의 남한 귀순으로 이 북한이 어느 때보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 북한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그 태영호 공사라든가 해외에 있는 여러 엘리트 외교관들 또 외화벌이 상사 직원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워낙 정보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북한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일반화된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차분히 대응함으로써 별거 아니다. 끄떡없다.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막 그 선전을 하고 오히려 떠들고 그러면은 모든 주민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북한 분위기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별거 아니라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에도 지금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는 등 미국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므로서 주민들이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 내부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 또 남한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횟수가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도 러시아에서 고위 외교관 두 사람이 탈출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라든가 외화벌이 상사 직원들의 탈출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김정일 시대에는 토대가 아주 좋은 사람들, 상층 엘리트들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묵인해주고 가벼운 이제 책벌만 하고 끝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토대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을 한다든가 또는 밉보이게 되면은 처형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성택을 처형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북한에서 장성택만큼 토대가 좋은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까지 숙청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의 엘리트들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그런 불안감은 더욱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을 함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이라든가 김정은이가 지시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환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책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포 정치가 계속 되는 한은 엘리트층의 이탈은 계속 된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엘리트들의 일탈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자기들이 배워왔던 거 또 알았던 것과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네.
정신적으로 상당히 그 쇼크를 받고 이런 좋은 세상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가 봐야 책벌만 받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탈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아무래도 북한의 엘리트층을 이탈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이 시작됐는데요. 이 훈련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을지훈련은 1968년 1.1 사태, 그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입니다만은 1.1 사태 이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을지라고 하는 명칭은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 대첩을 통해서 몰살시킨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1954년부터 유엔군 사령부 주관하에 군사 연습인 포커스 렌즈 훈련이 쭉 있어 왔었습니다. 이 포커스 렌즈 훈련과 을지 훈련을 합쳐서 1976년부터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으로 통합되었고 2008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협조를 잘해서 이런 우발 상황을 막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협조 관계, 절차라든가 계획, 시스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형태로 점검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신작전계획 501호라고 하는 것을 실험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북한 최고 수뇌부와 또 핵미사일 시설을 어떻게 정밀타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선제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원되는 인력 규모가 큰 만큼 주변 국가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예, 특히 중국이 굉장히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라든가 공산당의 공식 입장은 뭐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영신화통신, 이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네.
이 신화통신은 22일에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지역 내에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한미 을지훈련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저해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고 이미 불안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다소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서 훈련이 갖는 효과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이번 훈련의 그 효과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킨다든가 전면전을 일으킨다든가 또 북한이 어떤 이유로 해서 붕괴가 된다든가 대량 난민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는 2020년대 이후 한미연합전력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연합전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만 북한을 자극하는 면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심한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계속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 만약에 남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반발하는 면도 있습니다.
북한이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거부 표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복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 일환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대성공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시험을 함에 있어서 그 잠수함에서 발사한 거죠. 그래서
네.
약 80도 각도로 세워가지고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km 정도 비행을 하고 이제 일본의 방공 수호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정상 각도일 경우에 1000km 이상 날아가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만약에 연료를 충분히 더 보충을 하게 되면은 2500km까지 날아간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으로부터 밖으로 사출하는 시험, 엔진 점화하는 거, 자세를 잡는 거, 1단, 2단 분리하는 거, 또 대기권에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성공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보통은 4년 내지 5년 후에나 이게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는 기존의 북한 미사일들과 견주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예, 대부분의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드라든가 팩스리 등으로 이걸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바다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해라든가 동해, 남해 이런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드는 앞쪽에서 날아오는 그러한 미사일만 방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날아오는 또는 옆에서 날아오는 이러한 미사일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북한도 이를 노리고 이것을 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유독 이 핵미사일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 정권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취약성이 있거든요.
네.
경험이 없다든가 나이가 어리다든가 그래서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자기는 군사적인 영장이다.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얼마든지 방어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러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북한 사회는 여러 가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네.
다시 말하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런 공포적인 리더들이 있음으로 해서 유지되는 그런 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제 역량이라든가 통제 능력, 또 거기에 수긍하는 일부 그 엘리트들, 그러니까 맹종하는 거죠. 무조건 충성하는 그런 엘리트들,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북한 사회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나 엘리트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든가 폭동을 일으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폭동을 일으킬 만한 리더라든가 또 사상,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대체할 만한 그런 사상 등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비록 엘리트들이 탈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해외에 있는 엘리트들이고 북한 내에서 엘리트라든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김정은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한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